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 중에 지난 주간 부활주일에 제가 저녁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하지 못한 거로 두 주 전에 계시록을 공부하다 오늘 하려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겸 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16장으로 넘어가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내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 현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극히 높습니다. 현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치 마취제에 마취를 당한 사람처럼 내세에 대해서는 둔감해졌고 특별히 내세를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세에 흥미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소망을 두고 몰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준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는 바로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넘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한다. 이것이 모세가 승리한 백성들에게 부른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가 하면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죄악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유리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백성이 돼서 어린 양의 인을 받은 백성이 돼서 부르는 구원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림자와 실체와 같이 같은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하던 경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승리한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듯이 지금 그것을 여기서 거울 삼아서 모세의 노래를 거울 삼아서 부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거울은 실체를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거울에 거기 그림자로 자기 얼굴이 보이지만은 실체는 사실 여기 있잖아요. 실체와 거울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들어가야 할 천국에 가서 불러야 할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는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 홍해를 육지같이 밟고 걷는 사람, 승리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 혹은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16장에 와서 대접 재앙이 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은 마치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구원을 받고 노래를 하는 동시에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던 모든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일곱 대접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일곱 나팔 재앙도 재앙인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3분의 1만 죽거나 3분의 1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그 한계가 없어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15장 1절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지막이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또 보였어요.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증거 장막의 성전 새 예루살렘 즉 하늘의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승리한 노래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같은 거냐 같은 게 아니라 막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간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찬송을 유리바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대로 예루살렘 성전 혹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세풀카라고 하는 십자가 무덤교회가 있어요. 무덤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거기다가 교회당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세풀카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둥그렇게 해서 크게 해서 연못 같은 그것을 마치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갈릴리도 연못이죠. 호수죠.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고 하듯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수로 구리로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왜 부어놓은 거 하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손을 닦거나 혹은 자기 몸을 닦아야 되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닦는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보혈로 의롭게 씻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또 권사가 됐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씻기움을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양심의 씻기움을 받고 내가 손의 씻기움을 받고 머리를 씻기움을 받고 내 모든 행실의 씻기움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바다가 성전엔 반드시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 바다는 밑에 소 두 마리가 그 바다 구리로 된 그 바다를 지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조물이에요. 하나의 만들어놓은 조물인데 그 조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조물이 아니라 불이 섞였다 그랬어요. 불이 섞였다. 진노가 그 유리 바다에 섞여 있다. 그러니까 유리 바다를 건넌 사람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홍해를 걷는 사람처럼 그 유리바다를 그냥 걷는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진노가 임하는 유리바다, 진노가 함께 있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를 지금 불과 같은 바다가 여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같은 홍해를 걷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완전히 진노의 멸망 대상이 되고 만 거죠.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바다에 여기에 불이 섞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될 때에는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 장면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네 생물을 보아도 이 본문의 장면이 하늘 보좌의 유리바다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의 유리바다,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에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건너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 씻기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우리는 기도하다가 죄송합니다. 조금 기도가 막히거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베이스 넣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영광과 위엄, 4장 6절에 나오는 유리바다와는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나온 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곧 쏟아질 것을 말씀한다. 이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막 그 유리바다를 건너는 사람에게 쏟아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앙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육지같이 밟고 지나간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장소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누가 건너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 짐승, 그의 우상, 짐승을 우상으로 삼았지요?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짐승의 수를 이기고 이긴 사람이에요. 짐승과,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리고 벗어난 자들, 벗어난 자, 짐승의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그들의 짐승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유혹을 생명을 걸고 이겼다는 뜻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게 속한 자야, 바로에게 속한 자야, 짐승에게 속한 자야, 너는 공산주의자야, 나에게 속한 자야, 너는 세상 물질주의에 속한 자야 라고 짐승의 표를 찍어주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그런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대환란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환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목숨을 걸고 그걸 거절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난 구원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홍해를 통과한 자들로서 그 홍해는 16장에 나온 일곱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삼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삼키는 것이 그에 나오는 홍해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검은 고라는 악기가 나오는데 이 검은 고는 하나님에게 섬기는 데 쓰여진, 받쳐진 악기의 일종이에요. 역대상 16장 42절.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사용한 악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용으로 사용된 악기가 검은 고입니다.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이 역시 검은 고를 사용했어요. 하늘의 악기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이 장면은 교회사의 어떤 시대에 고통당하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세상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기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 살든지 언제 살든지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검은 고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다. 신자는 짐승의 표에 굴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 붙여주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함부로 까불지 마 하고 짐승의 소유물로 정해준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짐승에게 굴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일은 그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공포에 쌓이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육지같이 밟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이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내신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고 애굽 사람은 수장을 시키셨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수장당할지 모를 자리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애굽 사람은 수장을 장례식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신명기 32장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5장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신자들이 이 찬송에 참여한다. 죽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에게 순종한 신자들만이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대적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 것을 노래한 출애굽기 15장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과 본문의 노래는 둘 다 승리의 노래예요. 홍해를 걷는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무슨 찬양일까? 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 없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야 하면 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 생긴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태도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심판이 완성되면 모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 찬양이 노래하고는 달라요. 성가곡하고 달라요. 찬양을 해, 프레이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고 거룩하심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방하며 고집하던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던 자들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싫든 좋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지요. 그 다음 줄에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의롭고 주의 길이 의롭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상 재판이 훌륭한 재판이에요. 대통령 했던 사람도 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아주 굉장한 권위가 있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도 어떤 때는 불의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재판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의롭지가 못할 수가 많습니다만은 주의 의로우신 일,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재판이 의로운 재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과 의로운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는 위대하고 놀랍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은 의롭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을 다시 보세요. 의롭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참되시도다. 참되시도다. 진실하시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인간은 미안하지만 진실성이 없어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핵을 폐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핵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은 핵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8번이나 했어요. 8번. 제가 잘못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8번이나 해놓고 그걸 다 거짓말로 그건 우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뒤집어버렸어요. 심지어 6자회담에서 너 지난번에 핵 안 만든다고 말을 해놓고 왜 핵 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 하고 6자회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이에요. 8번 속이고 9번째는 믿어달라느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진실성이 없어요. 인간에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정도로 진실하신 거 하니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예언을 2000년 후에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그대로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을 하나도 변경 안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4절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우리에게 이 주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 성결,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대략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명강의를 아무리 해도 학생이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없으면 지각이나 매일 하고 매일 조퇴나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학생한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열심이 없는 학생은 아무리 가르치려도 열매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해야 학생이 간절해야 강의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나 자신이 성결해야 되고 나 자신이 깨끗해지려고 힘써야 하나님의 성결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더니 어떤 주석가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까 했더니 그 사람은 양잿물로 마음을 씻으면 청결할까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양잿물로 씻어도 마음이 청결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뭐지요? 싱글 마인드, 단순한 마음, 오직 한 마음, 더블 마인드, 이중성을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일편단심, 그 마음을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조지 위트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한번 길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자기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이런 글을 자기 노트에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돌로 치지 않나 참 이상하다. 내가 길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참 이상하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않나.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형편없이 더럽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리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 의, 진실, 성결, 이것을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5절로 8절은 일곱 재앙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장에 온 땅의 사람들이 심판의 재앙에 빠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접은 깊이가 없어요. 여기다 음식물을 놓거나 그러면 조금만 기울어져도 음식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재앙이 대접 재앙이란 말은 요게 오래 기다릴 재앙이 아니에요. 금방 쏟아질 재앙이에요. 금방 쏟아질 정도로 아주 긴박하게 오는 재앙을 대접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담았을 때 조금만 기울어져도 쏟아지는 것, 그것이 대접인데 남은 것이 없이 다 쏟아지는 재앙, 우리 인간에게 올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내 죄를 회개하오니 계시록 16장 1절로 8절에 인류가 당할 재앙이 오는데 거기엔 자기가 만든 함정에 죄가 빠지고 자기가 받아놓은 밥상이 도리어 올무가 된 것처럼 자기가 만든 평안이 덫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지요. 거기에 죄가 달려 죽을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망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내가 거기에 그렇게 덫에 치여 죽을 줄 몰랐다는 식으로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시는 심판자신데 세상 끝날 심판날에야 더 이상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일곱 대접 재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에게 어린 양의 인을 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되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에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일곱 대접 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알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